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절 말씀인데요.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절 말씀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를 오늘도 먹이시고 권면하시고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장로교회에 있을 때에는 복에 대한 그런 어떤 기도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하는 걸 들었고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이제 구했던 것 같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독립침례교인이 되면서 이 한국 교회의 이제 잘못된 믿음 중에 이제 기복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또 경계하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일이 조금 좀 드물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의도적으로 제가 언젠가부터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모임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좀 자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주일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일정이 좀 바뀌긴 했지만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느끼셨죠? 예. 아, 자다 못 느끼셨어요? 새벽에? 예. 경기하셨어요? 예. 우리는 다 약한 인간들이고 사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될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이 그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것을 이제 조금 왜곡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어떤 물철저하게 이제 물질적인 것에 이제 방점을 두고 이렇게 이제 복을 구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것이지 사실 이 인간이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이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십시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자라라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라. 자러 가라가 아닙니다. 자러 가실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라. 자라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을 때도 그런 단계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그냥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새로 태어난 아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 이게 육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새로 태어난 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그 2장에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라는 거예요. New born babies,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그러니까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갓난아기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지를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새로 태어난 아기,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막 태어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아직도 아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12, 13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아기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자라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 그 젖을 먹는 엄마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아직은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이 아이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갓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할때그좀 어린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하면 더 조금 더 단계가 구분이 될까요? 아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children. 아까는 이제 베이비고 이번에는 이제 children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아이의 일을 버린다. childish things를 버린다. 어린 뭐 바꿔 얘기하면 유치한 그런 일들을 이제 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아직 아이, 이러한 사람들 중에 당연히 초신자가 많겠죠. 다 초신자만이 아이인 것은 아니지만, 30년 예수님 믿고 50년 예수님 믿었어도 여전히 아이인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초신자일 때는 대부분 좀 아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초신자.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초신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신자는 안 된다. 초신자가 감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초신자는 안 된다 할때그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단계들은 사실 육적인 세월하고는 사실 또큰 차이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한달 만에도 상당히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0년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어린 아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어떠한 연배, 이것과는 큰 상관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장성한 자가 나오죠. 아까 이제 어릴 때, 아이일 때는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말하고 그랬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을 버린다 할때그 어른, 이 어른을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장성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성한 자. full age. 그러니까는 나이가 이렇게 찬. 그런 사람이 이제 장성한 자다. 또이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표현했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영에 속한 자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15절에는 완전한 자들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완전한 자들. 자, 이렇게 장성한 자들 중에 이제 장성한 자, 영에 속한 사람들 중에 이제 뭔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고 감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된다. teacher, 선생님이 되었어야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애하고 영적으로 태어나서 말씀의 젖을 먹고 부지런히 성장해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면서 어른이 되면서 선생님이 되기를 원한다. 뭐 임용고시를 여기서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이 조금 반대되는 듯한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선생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선생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단어로는 이제 메스터라고 돼 있어요. 약간 티처고 여기 이제 메스터로 돼 있는데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이게 참 막중한 그러한 책임을 맡는 자리이기 때문에 섣불리 선생이 되려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선생이라는 것은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요 이렇게 되죠.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한 사람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목사와 교사가 등장합니다. 목사와 교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는 감독이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스승과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이건 여기는 이제 인스트럭터로 되어 있는데요. 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다 장성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6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 유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아이의 유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조금 이렇게 짜증을 내고 뭐 이렇게 뭐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해서 유모가 그 아이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집니까? 요즘 엄마 중에 그런 엄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양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단계, 마치 인생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이 늙어서 이렇게 죽기까지의 그런 어떤 일생과 비교하듯이 영적으로도 이제 그런 단계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우리가 뭘로 판단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아, 성경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신 건가요?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도는 이제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파악하도록 하시는 것을 금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사람은 또 모든 것을 판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분별력이 없어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차를 끌고 나와서는 내가 경복궁을 가려고 목표를 정해야만 경복궁을 가는 거지, 아무데나 길 있는 대로 그냥 신호받는 대로 간다고 해서 경복궁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해야만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고 언젠간 도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성숙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어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분명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성숙한 사람 쪽으로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의 상태를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아, 이런 게 영적인 것일 거야 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우리가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 나는, 아, 이게 영적인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야. 이러고 마음속에서 막연히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한 20년 믿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도 돼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건 성숙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이 그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같이 살펴보고 영적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영적 성숙함에 대한 오해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지난 금요일, 지난주 이제 저희 주중 모임을 할때 그때 이제 잠깐 나온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제가 조금 더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한번더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좀 정리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성숙함으로 당연시하기 쉬운 것들 중에 교회 내에서 그럴듯한 감투를 쓰고 있는 것, 이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래요. 어떤 사람이 장로랍니다. 어떤 사람이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권사랍니다. 권찰, 남전도의 회장, 여전도의 회장, 구역장, 전도사, 신학교 졸업생, 학생부 회장, 아니면 학생부장, 무슨 청년부장, 성가대장, 또는 지휘자, 반주자. 제가 이 제일 사람 많이 모이는 4부 예배 반주자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대놓고 얘기는 안 해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또 무슨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30여 개국에 선교를 하는데 제가 선교 부장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위원회 위원입니다. 이렇게. 사실 현대 그좀 규모가 큰 이제 대형교회, 사실 대형교회 성경에 없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쓰니까 이제 그렇게 쓰겠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이제 대형교회의 경우에 재정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크죠? 요번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뭐 700억을 횡령한 것 때문에 뭐 재수사 받는다고 저거 이제 그 기사에 났죠? 재정 규모가 그렇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큰 재정을 집행하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것도 이렇게 프라이드와 파워가 이렇게 또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타이틀을 이마에 붙이고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지금 지칭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를 포함한 그런 사람의 문제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착각하기 쉬운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조금 제가 또 알면서도 그런 경향으로 또갈 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경계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럴듯한 감투를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본인도 나는 좀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들도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이런 타이틀들이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체면을 중요시하고 또 감투 쓰는 거를 좋아하는 이 한국 사람들의 특성상 이 감투 하나 때문에 벌어지는 그 암투와 이 질투, 시기, 욕심, 다툼 이런 것들이 참 크게 이렇게 참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대형 교회에 소위 장로님들은 자기 명함에 모모 교회 장로 이렇게 이제 명함에 파서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죠? 사실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대단히 높은 데다가 그 장로가 이제 되려면 거액을 또 이제 이렇게 헌금하지 않으면 헌금이 원래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건 뭐 거의 무슨 강제 조항처럼 그렇게 돼 있죠. 불문율이죠. 그렇게 해서 거액을 주고 그 타이틀을 산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 내가 장로를 하고 있다. 이것이 그 본인에게는 대단히 큰 프라이드가 되는 것이죠. 명함에도 넣고 다닐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오히려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에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그렇죠. 명함에 새겨넣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 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어 랍비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부추김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대단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 사회에서 영적으로 제일 성장하지 못한 부류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뭐그 당시에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것도 믿지 않고 성경도 아주 극히 일부분만 믿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참 율법의 토시까지도 지킨다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그 사회에서 영적으로 제일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대단히 큰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도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뭔가 그럴듯한 감투를 쓰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일수록 영적으로 참 어리고 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참이 부분을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두 가지 직분만 주셨죠. 감독과 교사. 그 감독을 우리가 이제 장로라고도 부르고 목사라고도 이제 칭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직분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로마 가톨릭이 이것을 그냥 세분화해서 이 어떤 계급 시스템으로, 계급 체제로, 카스트 제도처럼 이렇게 계급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것을 개신교가 답습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감투 쓰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무슨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집사, 공식적으로 이제 집사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형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뭔가 어떤 특별한 임무를 조금 그 형제에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해서 뭐 호칭을 붙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다. 이런 걸 추구하게 될 때 오히려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좀 잘 생각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으로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예 중에 또 두 번째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활발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아, 우리가 저 사람 참 영적인 것 같아, 성숙한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 중에 실제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그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뭐 생각하실 수 있지요. 제가 이제 위험성에 대한 걸 강조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도 사실 다른 사람들도 속기 쉽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속기가 또 쉬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마치 아궁이의 땔감처럼 생각돼서, 더 많은 봉사가 더 많은 땔감으로 아궁이에 넣으면 더 큰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장작이 더 큰 불을 이렇게 지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많은 봉사 계속해서 이 봉사를 추가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피폐해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전면에서 이렇게 참 모든 봉사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너무너무 그 생명이 어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일에 열심히 있을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저도 찔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말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제가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 내에서 열심히 섬길 때 그냥 그 일이 좋아서 섬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게 그 사람한테는 체질에 맞는 거예요. 체질에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그냥 쉬운 거예요. 왜? 자기가 잘하는 일이니까. 그냥 조금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성과도 나면서 그 일이 그냥 술술술술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기질적으로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럼 성취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교회 내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될 때 외형상 그 사람이 대단히 뭔가 일을 많이 하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한다. 또는 성가대의 지휘를 한다. 반주자다. 또는 주방을 도맡아서 주방 공사를 한다. 우리는 아직은 그런 게 없지만 이제 뭐 주차 봉사를 내가 뭐 새벽부터 나와서 나는 이걸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 조금 뭔가를 조직하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좀 능력이 탁월해서 교회 내에서 뭔가 행사를 하면 각종 행사를 도맡아서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문서 사역 쪽에 대단히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뭐 비슷한 맥락에서 번역하는 걸 잘해요. 심지어 성경 번역을 할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양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행정에 뛰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를 하게 되면 교회가 대단히 체계적으로 착착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굴러가는 그런 겉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 내에서 목사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이 교회 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할때 그것이 반드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순수한 사랑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는 그 일이 좋아요. 그 일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자기 과시의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좀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기 과시를 하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작은 그러한 감투를 쓰고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풀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나 가정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던 것을 교회에서 엄청난 봉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그야말로 기복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기복신앙의 복채의 개념은 우리가 구슬할 때 복채를 내죠. 그것은 내가 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무당에게 또는 뭐그 신령에게 드릴 테니 나에게 100만 원으로 갚아주시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걸 드리는, 그게 복채예요. 샤머니즘의 복채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섬길 때에도 그게 재정적으로건 뭐 시간이건 재능이건 섬길 때에도 우리가 내가 이 정도 투자했으니 내 삶의 10배, 100배로 나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셔야만 해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남들의 이목 때문에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대단히 중요시 여겨요. 체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경우에 다 이것이 그 사람이 정말로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진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참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성숙함에 대해서, 성경적인 참된 성숙함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누군가의 소개로 교회 나와서 교인이 되어서, 그야말로 교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온갖 일들을 도맡아 하면, 저게 영적인 성숙함인가 보다. 이렇게 처음서부터 그냥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음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만, 열심히 봉사했지만,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그것이,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주님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 보면 마르다는 많은 일들로 주님을 섬기는 일도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섬겼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의 지표로 바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의심의 여지 없이 영적 성숙도로 보자면 사실 많이 섬기고 있는 마르다보다는 섬김에 일은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사실은 더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곳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좋은 곳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교회 내에서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일 거야 라고 당연시 여겨지는 부류 중에 교리적인 지식이 방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사람들이 속기가 쉬운 거예요. 교리적으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 성경 교리에 밝은 것에 대해서 제가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거를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이 교리에 우리가 밝아야만 돼요. 그게 사실 성경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이리저리 교리의 바람에 밀려다니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교리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 지식이 많은 것은 자칫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너무 쉽게 교만해지죠, 사실을. 또 자기보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깔보게 됩니다. 은근히 아유 저 사람 저것도 몰라? 이 정도도 몰랐어? 이런 마음을 품게 되지요. 또 자기와 교리적으로 다른 어떤 형제, 자매, 지체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에서까지도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형제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뭔가를 많이 알게 되면은 논쟁하는 거를 즐깁니다. 예. 그러면서 상대를 그 논쟁을 통해서 제압하는 것을 그거를 은밀하게 이렇게 즐기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렇게 이 교리로서 상대방을 이렇게 딱 제압했을 때 이 오는 쾌감이 있습니다. 예. 느껴본 분들은 아시죠. 예.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영적으로 아직 너무 어리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정통성을 우리는 장자교단이야. 정통성을 자랑하는 그러한 장로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록 올바른 교리를 붙잡기는 했지만 자기도 한때 참 교리적으로 대단히 미숙했던 그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는 독립심리교인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리적인 지식이 많은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실제적인 생명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제 안에도 그런 것이 여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서 이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믿음에 이제 쭉쭉쭉쭉 쌓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식을 쌓았는데 덕 위에 쌓지 못한 지식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덕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덕이 빠진 지식을 쌓게 되면 이렇게 지식이 많더라도 생명은 실제로 성장하지 못하고 완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그렇게 머물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해박하고 참 이 우리 동심례교회 내에서도 내노라 하는 어떤 성경교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네임 밸류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실제 영적 상태는 대단히 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를 비롯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단히 참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기 쉬운 부류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럴듯한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들, 고급스러운 언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자기도, 자기 스스로도 아,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은근슬쩍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인가 봐, 성숙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속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되지 않았는데, 자기 삶에서 자기 것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책에서 보거나 주위에서 주서들은 그럴듯한 믿음의 용어들 몇 개를 구사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속이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지방교회나 형제교회에서 나오는 그러한 책들을 많이 읽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생명의 분배가 어떻고, 십자가의 공가가 어떻고, 자아의 파쇄가 어떻고, 말들이 대단히 그럴듯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사실 이런 말들을 이제 사용하고, 저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참 좋아하고 참 배우고 싶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 입에 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실제 생활, 삶에서는 그러한 열매가 전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아마 좀 경고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맥락은 조금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8, 20절 말씀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러나 이 말 표현 자체는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예.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권능을 내가 파악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럴듯한 말은 그 사람을 과대포장하게 해서 실제 그 사람의 생명의 분량과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겉모습과의 갭을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 두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럼 도대체 참된 성숙함의 지표는 우리가 무엇으로 삼아야 되겠냐, 이 얘기도 또 우리가 하면서 마감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 정답이라고 제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미성숙한 부분이 있고, 저도 배워가는 단계에서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전제하에 제가 느낄 때 참된 영적 성숙함의 지표를 우리가 무엇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입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영적 성숙의 하나의 큰 지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이것은 아담에 속한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성을 내가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으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이것을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개선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에 대해서, 이옛 본성에 대해서, 이 아담에 속한 본성에 대해서 이게 실체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그걸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참 그것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성숙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의미를 동감해 보지 않은 사람 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아요. 왜? 대충 살면 이런 거 느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면 그게 얼마나 안 되는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참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야, 참 절망적인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숙함의 지표 중에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의 속한 본성, 옛 본성은 철저하게 나중심입니다. 나에 대한 염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인정받을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누릴 수 있을까,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예? 남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철저하게 나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참 쓸모없고 부패한 것인가를 알게 된 사람은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꾸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 되시는 참된 인간이신, 완전한 인간 되시는 그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인간 상이신 그분, 롤 모델이신 그분, 그분께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지체에게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로 모이면서도 철저하게 내 중심,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 유익,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내가 뭔가를 꼭 취해야 되는 것,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어린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먼저는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고 그 관심이 또한 다른 지체들의 삶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의 삶으로 관심이 향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보기도 하십니까? 우리 기도 중에 몇 퍼센트가 나에 대한 기도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지체들에 대한 기도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영적 성숙함에 대단히 확실한 지표가 됩니다. 계속해서 나에 머물러 있고 나에 집중해 있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난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물론 필요하죠. 저도 그런 기도를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기도보다 지체들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기도, 그것이 더 분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 어떤 지체를 내가 참 마음에 안 드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를 위해서도 제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만져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만져주시도록. 내가 그 지체를 직접 만지면 그럼 망가집니다. 사람 죽인다 그랬죠?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려서 그 지체가 고쳐질 때 그게 뒤탈이 없습니다. 중보기도에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자기가 직접 처리 또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해결하시도록 의뢰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체에게로 관심을 두게 될 때 다른 지체에 짐을 나눠지게 되고 대신해서 그 무게를 견디게 됩니다. 자기 일에만 골몰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여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참된 영적 성숙함의 지표는 말씀을 살아내는 정도입니다.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말씀 안에 산다, 말씀을 따라 산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말씀을 살아낸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단순하게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식을 축적하고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데서 오는 우월함을 맛보기 위해서, 또 논쟁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칼을 갈기 위해서, 또는 교사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들 중에 이제 저도 그런 이제 느낌 때문에 괴로워할 때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게 지식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영을 살리고 나의 영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대로 살도록,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고, 참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분명히 손해볼 것이고 장사도 안 될 것이고 다 망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나의 집을,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내 수고가 헛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입증해내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앉아있으면서 수고의 빵을 먹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을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입증해내는 그러한 삶, 이것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히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해 있느냐에 대한 참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지표는 잘 따르는 모습입니다. 잘 따르는 것, 순종이죠. 참된 성숙함의 증거는 잘 가르치는 모습에서보다는 오히려 잘 따르는 모습에서 발견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따르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감투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일수록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리더는 참된 팔로워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권위에 순종이 되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좋은 리더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이 정말 참으로 성숙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파악할 때 그 지표 중에 이제 하나가 빈 자리를 얼마나 잘 채우는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빈 자리를 얼마나 잘 채우는가. 이 교회 예배당의 이빈 자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어느 면에서 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교회의 필요의 빈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이 함께 사용하는 예배당을 청소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교체해 줘야 하고, 누군가는 이 예배당에 이렇게 왔을 때에 변기가 지저분하면 그걸 솔로 누군가는 문질러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는 별로 티가 이렇게 잘 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내가 화장실 청소하고 있을 때 누가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 있어 주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화장실에 가봤더니 이 아이들이 휴지를 막 묻어 있는 그런 휴지를 이렇게 휴지통 바깥에다 막 버리고 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더러워. 바로 나오시겠습니까? 그건 사실 누가 안 봐요. 그렇죠? 내가 안 해도 그건 티도 안 나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리를 얼마나 내가 채울 수 있는가? 기꺼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그런 자리를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가? 왼손이 하는 일을 바뀌었네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정말 교회 내에 그런 어떤 필요들을 채우고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성숙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된 지표 중에 분명히 하나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교회 내에서도 열심히 섬길 때, 봉사할 때, 눈에 띄게 일할 때, 참그 사람이 영적으로 참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내에서 뭔가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뭔가 이 대단히 어떤 업적을 많이 이루어낼 때, 그게 목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어떤 뭐 누가 됐건 간에 성도가 됐건 간에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참 성숙했구나 이렇게 그냥 을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러한 일들은 다 눈에 잘 띄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잘 띄는 일들만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영적인 성숙의 정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나 자신도 그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은연중에 삼고 있다 보니 나 자신도 눈에 띄는 일만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영적 성숙함의 참된 지표는 사실 사람들의 눈에 잘안 띄는 데서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원하십니까? 자라 가신 건 아니시죠?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롤 모델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참된 어떤 영적 성숙의 그 지표를 우리 안에 잘 정리한 채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참 부지런히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찬송 한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81장, 하늘로서 오신 예수. 아까 우리 이정희 평전님과 강민정 자매님이 찬송했던 찬송을 같이 한번 하시고 마치십시다.
하늘로서 오신 예수 내 영혼을 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시사 내 죄 대속했네. 사망의 길로 헤맬 때 은혜로서 날 붙드사 새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하리. 나 예수 알기 이전에 주 나 위해 죽으셨네. 주 내 맘에 영접할 때 속죄함 얻었네. 사망의 길로 헤맬 때 은혜로서 날 붙드사 새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하리. 가시로 찔린 그 이마 못 박히신 그 손과 발 내 죄로 당한 큰 고통 주 사랑 아닌가. 사망의 길로 헤맬 때 은혜로서 날 붙드사 새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하리. 나 이제 천국 길 가니 내 영혼이 기뻐하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어찌다 말할. 우리 일어나서 하십시다. 사망의 길로 헤맬 때 은혜로서 날 붙드사 새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하리.
사망의 길로 헤맬 때 은혜로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새 생명 주신 예수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 이름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몇 가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미성숙한 자가 또 어리석은 자가 행여라도 참 어리석은 말들을 섞어서 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제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스스로 바로잡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말씀을 통해서 뭔가 찔리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냥 단순한 한순간의 찔림으로 그렇게 넘기지 말고 이러한 시간들을 계기로 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참 순종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 유명한 부흥 강사를 모셔다 놓고 부흥회를 해야만 또는 우리가 유명한 기도원에 우리가 올라가서 참 소리 지르며 참 기도해야만 박수치며 찬송해야만 우리가 참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부흥은 주님 말씀을 한마디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즉시 우리의 영의 부흥이 온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 안에 오늘도 참 큰 영적 부흥이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